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힘들 때 도와주기는 커녕 그 상황을 이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기는 커녕 뒤에서 조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되게 잘 살아요. 나는 고난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에게 조롱당했는데 오히려 나를 조롱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걸까? 아, 정의는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그래서 또 현실을 보면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구나. 그리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구나.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야 너도 좀 복수 좀 해, 너도 좀 못되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부모 가운데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현실은 지금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을 보여주신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님이 마지막 말을 남겨두셨다. 그러니 현실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나라를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에 대한 것은 바로 온 열방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온 열방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특히 에돔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란 말 기억하시죠? 에돔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과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다라고 피를 나눈 나라인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선지서가 참 그런 설교가 어려운데요. 이 고대 나라의 에돔의 심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게 이것을 계속 읽고 있냐 말이죠. 심지어는 막 동물들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일도 잘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여기 이제 11절에 고슴도치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캠핑을 가서 고슴도치를 봤습니다. 새끼 고슴도치가 거의 캐나다 언저리에 있는 미국 끝쪽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에돔이 멸망해가지고 고슴도치가 다니는 나라가 되었구나. 거기에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만큼 자연만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도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 이런 망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를 제가 이렇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이 어떤 거죠? 형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관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 나라가 힘든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바댜서에 보면 그들이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에돔이요, 성이 멸망했을 때 성 안에 들어가서 재물들을 뺏었다라고 합니다. 형제 나라니까 뭔가 첩보들이 많았겠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나라이니만큼 망했을 때 성 안에서 재물들을 뺏어간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도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길을 막아주고 그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바벨론에게 팔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에돔이 너무나 악랄했던 거죠. 형제의 나라가 자기들 더 심각하게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지 아십니까? 상처는 형제에게 받아. 나랑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죠? 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곤 하죠. 아마 에돔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돔의 씨앗은 그런 거예요. 방관하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 마음속에 작은 미움을 방치하면 남의 실패를 종국에는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그 실패를 이용하게 되죠. 에돔의 뿌리에는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깎아지른 바위산 요새에 있었던 그 에돔은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교만했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에돔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약자의 고통을 자신들의 번영의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복수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자존심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인 폭발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수와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해라고도 부르죠. 시온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 공격한 그 가해자들을 벌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말씀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위로하는 데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억울한 교회를 주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성도인, 교회인 여러분은 오늘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재판장 되어주셔서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에돔인가를 막 찾죠. 제가 에돔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혹시 에돔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에돔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을 방관하진 않았는가.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속으로 기뻐하고 이용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최종적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에돔이 나는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오늘도 누군가를 돕는 자, 누군가를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십자가와 마지막 재판에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끝까지 겨절하면 마지막 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손으로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정죄해야 되겠다. 내가 재판장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나는 예수님만 믿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처음 봤냐면 이단들과 토론할 때 한번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어요. 이단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본문의 진위가 뭐냐를 한번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위는 뭐냐면 에돔 땅이 멸망해서 온 짝들,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짐승들의 짝들이 거기에 평온하게 잘 살 것이다. 에돔 족속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는지를 보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자 언약 성취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들은 눈물 흘리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라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연까지도 그렇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들은 보통 약속을 하지만 어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서 자세히 좀 읽어봐라. 여러분 저희가 요즘 리딩젯을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또 성경을 다시 자세히 선명하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는 거죠. 큐티도 하고 리딩지저스도 하고 또 숨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삶으로 적용하는 훈련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자훈련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지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삶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기까지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을 보기보다는 AI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니? 저도요. 어떤 공문서가 오면 그냥 AI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AI에게 묻고 구글에게 서치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AI를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최종 결론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뉴스는 오늘을 보도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단서는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지만요 성경은 죽음 이유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부활할 것이다. 죽음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단서를 보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말인 그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무덤에서 끝난다라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예언한 이후에 초림하셨다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의 눈물을 때로는 주님이 닦아주실 걸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4장을 함께 짝이 되는 게 35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나눌 텐데 에돔의 궁전에 이 가시나무가 자랄 때 35장에서는 광야에서 꽃이 핀다라고 말합니다. 34장에 없으면 이 35장의 기쁨은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니겠죠. 기쁨이 가벼워지겠죠. 34장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35장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후에 생명의 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